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래서 지난 3월 5일부터 시작된 2014년 사순절은 오는 4월 19일까지 부활주일 첫날, 4월 20일이 부활주일인데 전날까지 되겠습니다. 사순절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집중적으로 묵상함으로 다시 한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삶을 살고 있는가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서 점검해보고 더 주님을 닮고 더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결심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오늘은 그 사순절의 다섯 번째 주일로서 다음 주일은 우리 장로님께서 광고하신 대로 여섯 번째 마지막 주일 종려주일과 또 그 다음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우리 광고하신 대로 성찬 예식을 나누고 또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먹고 마시면서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순절이 되면 주님의 고난과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기 전에 그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중요한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의 십자가와 죽음은 어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의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 그 이전에 하나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와 그의 죽음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작정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성취로서 주님이 오셨고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하신 그 언약에 의해서 그 언약의 성취로서 주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또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없었다면 물론 신약의 그리스도의 성육신도 또 우리 주님의 고난도 십자가의 죽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 모든 것을 생각을 하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왜 그 같은 약속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 사건의 하나의 근거, 근원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언약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러면 물론 십자가의 사건을 좀 더 깊이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난의 주님의 십자가와 대속의 죽음을 부정하는 많은 이단들과 또 사탄의 역사, 이런 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하나의 믿음의 방패가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대한 지식과 또 이해가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나비엘 크레시라는 무슬림 청년이 쓴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발견하다라고 하는 한국말로 번역된 그러한 책, 제목의 책이 그 자서전인데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아직 그 책을 소개한 글을 보면 이 나비엘 프레시라는 이 무슬림 청년이 독실한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무슬림에 대한 그러한 그 이슬람에 대한 아주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그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가르쳤느냐 하면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진짜로 죽은 게 아니다. 죽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며 3일 후 무덤에서 다시 깨어난 것이다. 알라께서 선지자 예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십자가에 죽도록 알라는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다.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비엘 크레시도 어릴 때는 아버지의 이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자랐는데 이제 사춘기가 되고 청년이 되려고 할 때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죽었다고 부활했다고 그렇게 말하는가? 그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부활에 대해서 의심과 또 흥미와 어떤 그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성경을 읽어보고 정말 아버지 말이 맞는 건지 아니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 말이 맞는 건지 한번 내가 직접 성경을 읽어보고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읽는 성경을 몰래 구해서 열심히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는 가운데 물론 성령님이 역사하셨죠. 아, 예수가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 아니라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구나. 이 성경이, 이 기독교의 진리가 진짜 진리구나. 그래서 자기가 성경을 스스로 읽고 연구하다가 무슬림이라고 하는 회교를 버리고 그리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무슬림과 심지어는 자기 가족들까지도 이 청년을 죽이려고 살해하려고 위협하고 회유하고 있지만은 나는 결코 다시 무슬림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렇게 공언을 하고 자기가 어떻게 돼서 이러한 그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회의를 가졌다가 의심을 가졌다가 정말 확신을 갖고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 자기의 자서전, 신앙 고백적인 자서전을 쓴 것이, 그것이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발견하다라고 하는 그런 자서전적인 책인데, 지금 미국에서 큰 관심을 화제가 되고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 사건만을 단순하게 놓고 볼 때에는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한 것이 정말인가? 성경을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당연히 의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청년처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벌써 수백 년 전에, 아니 수천 년 전에 선지자들에 의해서 확실하게 예언된 사건의 성취라고 우리가 알게 된다면 문제는 달라지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계획하신 그러한 일이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한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랬죠. 어떤 예언자가 있어서 그 예언의 말이 성취되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다. 그러니까 없애라. 배격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언한 자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 예언이 예언대로 성취되면 그 말도 진리요 또한 예언한 자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이미 몇백 년 아니면 몇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연관해서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의 부활은 하나님이 이미 수백 년 전에, 아니 수천 년 전에 이미 계획하신 일인데 하나님의 작정이 때가 되매, 갈라디아서 4장에 그랬죠. 때가 되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타임, 때가 되매 성취된 것임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첫 번째 그 최초의 증거의 말씀이 어디냐?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 첫 번째 성경 구절 다 가지셨죠? 우리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너는 물론 사탄을 가리킵니다. 사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고 범죄함으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결과로 인간에게 죽음과 고통과 불행이 오게 한 그런 사건입니다. 또 여자의 후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즉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범죄하고 타락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하나님과 떨어지게 된 그러한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다시 회복시키실 그날 약속을 하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까지는 죄가 없는 상태의 인간이었지만 창세기 3장 이후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는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에 대한 기록인데 이미 벌써 창세기 3장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의 예언은 점진적이라 그렇게 말해요. 점진적이라 처음에는 작고 희미하지만 점점 그것이 확실해지고 구체적이 되고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것이 실현되는 그러한 것이 예언의 점진성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은 바로 예언 구원의 예언의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우리는 최초의 복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음이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타락하여 범죄한 우리 인간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려고 하였는가? 이것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여자의 후손,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서 너희들을 구원할 텐데 이런 방법으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또 그것도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두 번째 성경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징계와 채찍을 맞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자, 제가 이렇게 이런 성경구절을 제시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무슬림들이 말하는 대로 우연한 사건, 어떤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아니 창세기부터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구약 전체가 바로 이미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약속하신 그러한 사건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하나의 단순한 하나의 한 개의 사건으로 생각할지 몰라도 성경은 그것이 아니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언약 가운데서 성취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부활하느냐 그 단순한 사건은 믿을 수가 없어요. 저 믿을 수가 없어요. 누구나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부터 어떻게 돌아가시고 어떻게 사시고 이것까지 구체적으로 다 3, 4천 년 전에 이미 예언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런 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의 결과로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까지도 미리 예언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성경 구절,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 말씀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맨 먼저 주목해야 할 말씀은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새 언약. 그러면 이 본문에 보면 새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럼 새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옛 언약이라는 말은 없지만 우리가 새 언약과 비교해서 옛 언약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32절 말씀인데 본문의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후에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 십계명과 여러 가지 제사와 또 이 민법, 이러한 의식법, 이러한 것들, 이러한 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은 옛 언약이에요. 구약의 율법. 이처럼 옛 언약은 곧 율법인데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지켜야 그 약속에 따른 어떤 보상 또 상급이 따르는 법인데 어떤 그 보증이 따르는 법인데 언약을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상급으로서의 구원을 상실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언약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었는가? 민수기 14장 22절 23절 네 번째 성경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들을 사람들을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옛 언약인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옛 언약인 율법을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번이나 더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므로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탐욕에 빠지고 원망과 불평에 빠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함으로 인해서 따라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실 때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도 너희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건 가나안 땅은 뭐예요? 우리의 상징적으로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영생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예레미야 31장 32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옛 언약인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택함받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여기서 하나님이 포기하셨습니까? 안 되겠다. 실제로 그렇게 하셨죠.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안 되겠다. 이 사람들 다 없애버리고 너를 통해서 다시 민족을 다시 시작해서 너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민족들을 가지고 내가 내 백성을 삼고 나의 하나님의 나라, 나의 나라를 이루어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저 이방 나라, 특히 애굽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겨우 건져서 어떻게 빼서 갔지만 자기 백성을 지킬 능력이 없으니까 여호와라는 신이 다 광야에서 죽였다.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 다 광야에서 죽게 하고 그 불순종의 세대들의 이 세대를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거 보면 하나님이 여기서 포기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절대로 포기하시는 법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 8장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결코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으리라는 그 말씀을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한번 자기가 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들을 끝까지 붙들어서 구원을 완성케 하시는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옛 언약에 실패한 첫 번째 세대, 1세대, 애굽에서 출애굽한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포기하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 언약에 실패한 자들을 다시금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다시 주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말하는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새 언약. 그래서 새 언약이에요. 우리 31장 3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날, 그날이 언젠가? 바로 그날은 신약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그날, 그날에 내가 새 언약을 나의 택한 백성들과 맺으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우리 다섯 번째 성경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야,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새 언약과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새 언약은 같은 언약이에요.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말씀하실 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바로 이와 같이 이미 오래전에 몇백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약속의 언약을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달리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대신하여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셨다고 그랬어요. 온전히 다 지키시고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하여 고난과 죽음을 당하심으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새 언약은 실패한 옛 언약과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께서 옛 언약에 실패했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보강을 하셨다 그럴까? 보충하셨다 그럴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폭을 더 넓히셨다 그럴까? 오늘 본문 말씀에 예레미야서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면서 두 가지를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셨어요.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새 언약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이 언약을 지키고 또 이 언약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신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33절에 보면 첫째는 옛 언약은 두 돌판에 새겼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준비해간 두 돌판을 하나님이 친히 첫 번째는 써주셨죠. 새겨주셨어요. 두 돌판에 새겼는데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기시지 않고 어디에 새긴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시겠다고 그랬어요. 자, 여섯 번째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기록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요서 2장 28절에 보면 그 예언의 말이 이제 또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죠. 그렇죠? 노인들은 이상을 보고 젊은이들은 꿈을 꾸며 이 말씀이 나오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은 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그 언약을 잊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31장 33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가 새 언약은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하는 그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곱 번째 성경구절 요한복음 16장 13절 읽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게 하시리라.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데 성도들은 옛 언약 시대를 살았던 구약의 성도들과 달리 새 언약의 신약의 성도들은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카운슬러가 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 언약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이것은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누릴 수 없었던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난 그 여인이 복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신약시대에 너희가 누릴 은혜에 비하면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일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왜?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시대, 옛 언약시대에 살았던 그 성도들이 누린 은혜와 새 언약시대,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은혜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는 그럼 뭐냐? 두 번째는 옛 언약은 제사장들과 같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새 언약 시대에는 어린 아이들까지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시죠. 그것이 34절의 말씀인데 여덟 번째 성경구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아홉 번째 성경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 말씀.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알아야 복음을 깨닫게 되고 복음을 알아야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죠.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 모든 약속, 언약의 말씀을 통한 복음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 오늘날과 같이 성경책이 많이 보급된 그런 시대가 없었어요. 오늘날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정말 이 발달된 매스컴을 통해서 TV나 인터넷이나 이 라디오를 통해서 오늘날과 같이 정말 양적으로 볼 때 풍성하게 이렇게 전파된 시대가 없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 그대로 오늘날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온 세상을 지금 아니 온 우주를 다 덮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고 있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새 언약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는 누구나 내가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예수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끝날이 언제 오느냐?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다 전파되면 내가 다시 온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소식이, 구원에 관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들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누구도 나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를 믿지 못했습니다.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가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이런 뭐 신학적으로 근본적인 여러 문제를 논할 수 있는 문제지만 상당히 복잡한 문제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아요. 왜? 그들은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다고 성경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면을 표현하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다음에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다 교회를 떠난, 주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나는 듣지 못해서, 나는 알지 못해서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세 때까지만 해도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구경조차 하기가 힘들었어요. 수도원에 가서, 이제, 캐토릭, 성당에 가서 나 구경할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새 언약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 내가 중세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니, 내가 옛 언약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참 내가 몰라서 믿지 못하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그래서 멸망하지 않았을까?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날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할 줄 알고 그 말씀을 귀히 여길 줄 알고 말씀을 배우고 깨닫기를 힘써야 될 줄 압니다.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역사 속에서 어떤 그냥 일어났다가 사라진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하신 구원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하신 성경의 이러한 증거를 알게 되면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새 언약의 내용과 그 결과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요약된 대답이 바로 히브리서 9장 1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첫째는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새 언약은 메시아 자신의 피로서 대속의 제물을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열 번째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비교해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장래의 좋은 일은 어떤 일이냐? 새 언약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원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그 구원의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옛 언약과 달리 자신의 피, 자기의 피로서 영원한 속죄의 제물을 삼으셔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무엇이냐?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만 예수님 자신의 몸으로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다시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자기 몸으로 비유해서 이야기했어요. 또 사도 바울이 말해서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거룩한 양이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너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여기에 거룩한 성전 자신을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는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실 보혈의 피를 말하는 것이죠. 옛 언약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 또 매 열흘마다 보름마다 아니면 절기 때마다 짐승의 피를 잡아서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 피는 앞으로 장차 오실 그 메시아의 피 구세주의 피를 상징적으로 예피하는 것이었을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체가 오셔서 그 피를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 위에서 그 피를 흘리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그러죠. 두 번 다시 속죄의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구약에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무슬림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믿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도 짐승을 잡아서 정말 잔인하도록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면서 구약의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단번에 한 번에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소에 들어갔다고 하는 말은 주님이 성소가 되시며 성소에 들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셔서 다 이루셨다고 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성전에 뭐가 찢어졌습니까? 휘장이 아래로부터 위로 쫙 찢어져서 지성소를 가렸던 것이 다 이렇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 결과는 영원한 속죄를 일으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그랬어요. 두 번 다시 하나님께 죄 용서해달라고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는 죄를 지켜야 될 것인데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말해요. 다 씻으셨다고 말해요.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다시는 내가 기억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오늘 예레미야 31장 말씀에 나오죠. 32절 말씀에 다시는 내가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것은 시간의 개념이 없는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미래의 죄까지 다 지금 용서받을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인간이 생각할 때 시간의 제한 속에 사는 인간이 생각할 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한번 용서하시면 그 죄를 용서 안 받은 사람의 죄는 과거, 현재, 미래 우리 인간 편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죄가 일시에 다 용서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마음 놓고 죄를 지면 안 되죠. 이제는 우리 뭐 다 용서받았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렇게 살도록 허락하시질 않아요. 고통을 줘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을 줘요. 우리 고난을 줘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마음대로 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세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의 이 성경을 이성주의로 해석하는 논리일 뿐이에요. 그렇게 하면 뭐 천국 가는 티켓 타가지고 천국 가는 열차에 이제 탔어요. 그냥 가만히 안전만 있으면 이제 천국 그 정거장에 가서 이제 도착하면 내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기차 안에서는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뭐 사기를 치든 거짓말을 하든 뭐 나쁜 짓을 하든 나는 그 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반대를 해요. 반박을 해요. 어? 성도의 견인 교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들이 그러면 뭐 마음대로 살아 뭐 일단 구원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냥 죽을 때까지 마음대로 살다가 죽는 순간에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의 성경을 이성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논리일 뿐이에요. 실제로는 그게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놓아두시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곁길로 가면 어떻게 해요? 고난을 주시든지 하여튼 고통을 주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다시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게 만드세요. 네? 자, 여러분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34절에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한 번의 죽음으로 완전히 용서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담대히 나아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자, 11번째 성경 읽겠습니다. 염소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옛 언약에서 정결함을 받았어요. 정결함을 받는 건 뭐냐면 죄를 짓고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죄를 짓게 되면 송아지, 붉은 송아지를 이제 태운 그 가루의 죄, 그런 어떤 그 정결하게 하는 그 물을 만들어 가지고 제사장이 뿌리면 하나님께서 너는 육체로 지은 그 죄를 이제는 사함받고 너는 정결하고 깨끗해졌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자, 옛 언약에서 짐승의 피로 짐승의 죄로 육체에 지은 죄를 사함받고 용서함받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졌다면 흠없는 죄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너희야 거기에 비교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죠. 그래서 죽은 행실에서 양심으로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지 못하겠느냐. 이게 섬긴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이제는 어떤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가렸던 그 휘장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없이 막힌 것이 없이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옛 언약의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곧 그 자체가 죽음이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갔어요. 지성소에는. 그 휘장 넘어 지성소에는 1년에 딱 대속죄일, 이스라엘 그 종교력으로는 7월 10일이 대속죄일인데 그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그 속죄의 제물의 피를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씌운 자, 죄를 용서해야 되는 그 자리에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갔느냐? 먼저 나가기 전에 이 송아지 피, 이 소의 피로 자기와 자기 가족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달라고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속죄의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한 그 속죄의 피를 그릇에 담아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어디에 들어갔냐? 지성소에 들어갔어. 잘못하면 죽으니까. 그런데 새 언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다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로운 자들이에요. 죄가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찬양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어서 그것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옛 언약의 시대와 달리. 자, 이것이 바로 앞으로 우리가 지키게 될 고난주간에 일어난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정말 깜짝 자다가도 일어나서 감사할 만큼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새 언약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의 기업으로 누릴 수 있게 하셨다고 말해. 자, 마지막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를 인하여는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 몸과 자신의 피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모든 죄의 담을 헐어버리신 그 새 언약의 중보를 말하는 것이죠. 이는 첫 언약 때 범죄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는 뭐예요? 선택받은 자예요. 성경에는 이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곳곳에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이 이 새 언약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새 언약의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바로 그 목적이 뭐냐?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은 절대로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에 의한 새 언약의 성취로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요. 부정할 수 없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또한 오늘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사탄이 온갖 방법으로 위협하고 회유를 해도 이 새 언약의 구원의 사실만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되는 그것을 믿고 그 무슬림 청년이 이런 믿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누가 부인해, 그 누가 부인하고 누가 위협을 하고 누가 내 생명을 위협한다 그래도 내 이 믿음은 난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 그리고 더욱더 이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계속해서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그렇게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며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 이 놀라운 새 언약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 사건도 아니요 역사 속의 한 사건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위하여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며 부인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으며 우리는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우리의 나머지의 삶이 되고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